백범 김구 선생이 쓴 나의 소원,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내 소원은 무엇이냐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김구의 소원이 김구를 김구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 뭐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십시오. 바로 이 요청이 엘리사를 엘리사가 되게 했습니다. 이 요청을 하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은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새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예 성경이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야 라고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그 엘리야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그룹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면 베델 캠퍼스의 선지자들과 또 여리고 캠퍼스의 선지자 생도들이 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줬어요. 특히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국제적으로는 그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아람이었어요. 이때까지는 한 나라만 괴롭혔는데 이제 얼마 전에 모압이라는, 그전에는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안 좋아요.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아합 영향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그동안은 이렇게 나라가 미래가 밝지 않아도 버텨온 것이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겁이 나서 침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는가? 열왕기하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엘리사에게 문제는, 엘리사가 이렇게 성령을 구한 이유는요, 엘리야가 그동안 사역을 하는 걸 누가 제일 가까이 봤냐면 엘리사가 가까이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위대한 사역을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기적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가 있을 때는 엘리야가 적을 다 막아줬어. 국내의 어려운 정세도 어느 정도 정리해줬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엘리야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그런데 엘리야를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거는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엘리야에 비하면 능력이 반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두 배로 임해버리면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내가 살아갈 시대의 상황이 두 배로 안 좋아. 처음에는 한 나라만 괴롭혔는데 이제 두 나라가 괴롭혀. 문제가 산더미 같이 큰데 엘리야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두 배 상황이 나쁘면 두 배 성령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안정을 찾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자기가 아무리 부족해도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함께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된 거예요. 아, 우린 괜찮아. 우리도 부족하고 상황은 어렵지만 우린 괜찮아.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은 이 열왕기서를 맨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이스라엘의 걸출한 선지자 지도자 한 명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포로기의 백성들은 아예 지도자를 다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다 잡혀갔어요. 엘리야가 떠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람이나 모압 정도가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 최고의 최악의 국가인 바벨론이 괴롭혔어요. 아니 그냥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와서 침공해서 나라를 다 먹어버렸어요.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 상황은 우리는 마른 뼈다귀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가 없어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기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붙었어요. 살이 돋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모양은 있었지만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다시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큰 군대가 돼요.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3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마른 뼈다귀 같아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자 보세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승천시키셨어요. 역사상 승천한 사람은 없어요. 이 이전에 에녹이 죽지 않고 갔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를 승천시켜요. 가만히 보면 이 상황에 주고 싶은 메인 메시지는 엘리야가 승천하지 않고 그냥 엘리야가 죽어도 똑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봐라, 엘리야가 죽어도 성령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괜찮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시키는 거나 죽는 거나 별 다를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승천시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성령님만 임하시면 우리가 소망이 있어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러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왜 승천시켰지? 이건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780년 이상의 역사가 흐르고 나서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이 엘리야라고 부르는 한 분이 등장을 해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그분이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증시켜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많은 사람 앞에 승천하세요. 몇 명만 보는 순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승천하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확증시키셨어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왜 굳이 엘리야를 승천하게 했는지 첫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승천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을 믿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승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뭐냐? 승천했다는 얘기예요.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했어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지 못했어요. 왜요? 누가 에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엘리야도 승천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승천하게 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승천하게 한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를 이해하게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께 구할 거야,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걸 줄 거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심지어 이 성령님이 임하심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정도로 성령이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구약 본문 엘리사가 승천하는 데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승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저를 따라하시죠. 성령이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 눈에 엘리야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니까 엘리야가 문제가 없었어.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그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엘리사가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상징이 뭐냐?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이 구약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고난을 겪을 거야. 지금보다 내가 승천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을 거야. 그러나 잊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 증거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안 나왔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낌으로, 느낌에 의존해서 확인해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막 어느 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막 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근데 이런 느낌이 없으면 좌절해요. 나 요즘에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 내가 찬양해도 마음이 뜨겁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따돌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심을 내가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건가 아닌가로 증거를 삼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 막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좌절해요. 하나님이 나를 잠시 두고 어디 가셨나?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조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만큼 낙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이 진리와 너무나 부합하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댁에 방학이면 늘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댁이 완행 기차만 쓰는 거예요. 청량리에서 12시간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완행 기차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first come first service, 먼저 가야 먼저 앉으면 내 자리예요. 어느 해인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를 고향 마을에서 서울로 데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갈 때는 기차역이 출발지니까 우린 보통 앉아가요. 근데 중간에 타면 자리가 보통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한국에 경로 사상이 있어서 저희가 타자마자 어떤 분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자리를 앉아갔어요. 기차가 덜컹덜컹 가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어느 순간에 어떤 역에 섰어요. 그때는 역마다 쓰는데 이 역에 한번 쓰면요, 그때는 화물기차를 최우선으로, 나라가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완행기차는요, 화물기차가 오면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역에 쓰면 한 10분이나 15분씩 서요. 할아버지가 기차가 딱 쓰시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렬아, 할아버지가 소피를 좀 보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제가 따라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가 날 따라오면 자리를 이거 잊어버리니까 네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른 소변 보시고 오시겠지.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한 5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급기야 기차가 천천히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안 탔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고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근데 주변에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저를 잡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넘어가 버렸어요. 막 기절을 하고 막 할아버지한테 가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잡는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막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나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울고 있는데, 기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바지춤을 올리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에 화장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기차에 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니까 주로 병 같은 걸로 소변을 해결해갖고 기차 타고 화장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차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기차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난리를 안 폈을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인생의 기차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혼자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지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혼자서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갔다고 가고 있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내가 나를 도와주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이냐, 나 홀로 간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차 타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내 인생의 기차에 화장실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님 간구하는 걸 원했던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걸 원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동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성령을 갑절로 받았던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이 와서 엘리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뭐와 똑같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던 똑같은 말을 엘리사가 죽을 때 듣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던 그 당시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엘리사가 그 성령에 붙들려 사니까 세월을 다 살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 사람들이 엘리사를 엘리야 보듯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기독교의 큰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변화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오카르 목사님 설교를 한번 설교집을 한번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예전에 그 20세기 초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 시카고 주변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부흥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이분이 요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살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갓 졸업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갖고 이게 여기 베이 지역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베이 지역을 내려오면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만 모여있으면 거기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찬들이 좀 모여서 좀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맨 앞에서 그 목사님의 전도 설교를 듣던 아주 신사한 분이 자기에게 오더니 인사를 하고 자기 명함을 주더랍니다. 근데 명함을 딱 받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신학자이긴 한데 이분은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기적은 전부 다 각색된 거라 이건 다 우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악수를 하면서 오늘 강연 잘 들었는데 저하고 저희 학교 강당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공개 토론. 그래서 당신같이 무지하게 믿는 게 맞는지 나같이 이렇게 신식으로 믿는 게 맞는지 한번 대결을 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초짜 신학교를 금방 졸업한 목사님이고 한 분은 이미 대신학자고. 그런데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좋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공개 토론회를 합시다. 대신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갑자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조건을 걸겠습니다. 제 조건은 뭐냐면은 선생님께서 그 강연에 오실 때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변화된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 두 사람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형무소에 갔다 왔다가 당신의 강연을 듣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 여자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서 사창가에 있다가 지금은 회개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된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한 여자분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 100명 안에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목사님, 그런 변화된 사람 제가 60명을 데리고 내일까지 그 강연장에 가겠습니다. 한 분이, 저는 그런 사람만 모여서 밴드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우리가 가서 공연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서 신학자가 도망을 갔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로마서 8장이 그것을 잘 알려줘요.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첫째는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린 연약한데요,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도 먹은 자식은 타락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이죠. 버림받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먹은 자식은 버림받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막 도우시는데도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겪은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꾸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그래도 실수하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끌고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시리즈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풍요롭습니다. 아니, 이 시대가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풍요롭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장소죠.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들은 다 여기 있죠. 그 가운데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는 규모도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어서 지난주에 비가 온다고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염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친교를 해야 되고 어디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중보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고. 지난 두 주 정도 건물을 좀 빌려보려고, 조금 교육시설도 있고 조금 괜찮은 교회 건물을 빌려보려고 우리 목회자 셋이 주중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문의를 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환경만 열악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자신들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모두에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좀 영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가 되려면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도록 그것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보면 착한 분들도 많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많은데 교회 위에서 기도로 목숨 거는 분이 누가 있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문제는 저 자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뭐 하나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지역을 감싸고 있는 환경과 이 지역에 있는 큰 컴퍼니들에 비해서 우린 너무 연약해요. 우리 교회가 과연 내년 후년에는 어떻게 될까?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목회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 교회? 너희 몇 명이 세운 거 아니잖아. 성령님이 세우셨잖아. 소망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 성령님께 있잖아. 저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막 은사주의 교회는 아니에요. 특히 제가 그렇질 않아요. 그러질 못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한 거 있습니다. 주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배로 연약하면 성령님이 두 배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배로 작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두 배로 역사하시고 네 배로 역사하시고 열 배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만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 우리 한 2, 3분 정도 하나님 우리 크리스밸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같이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크리스밸리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참 녹록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보면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늘을 보며 부르짖었던 엘리사의 심정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미천한 연령이지만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 하나가 있어요. 인생 참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참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참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참 내 환경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상처 안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보니까 저는 마치 상의군인 같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치 전쟁터를 지나온 사람같이 온 마음과 생각에 상처가 투성이에요. 안 지쳐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매일매일 거의 하루에 한 번은 힘이 쪽쪽 빠져요. 참 영적으로도 안 자라나요. 이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 받으면 이제는 좀 어느 수준에 오를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사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듯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 삶에 상처 가득한 것 다 치료해 주시고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드리고요, 간절하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대답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 성령님께 번지점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둠 막 대무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 주소서 성령의 걸로 세상 어땠만 대우소서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지쳐 있고 상해 있습니다.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아직도 헌신도 잊지 못하고 한 주를 살아보면 후회되는 것 투성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나 자신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지쳐있는 심령에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환경에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낙심해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쳐있는 성도들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들의 지친 무릎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사람과 환경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